제가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모가, 아빠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더라.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은 절대로 게으른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고르실 때 자신이 속한 그 민족과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후에 성경을 아버지 말이 맞나 하고 확인해 보기에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으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말 그 두 가지 특징은 절대로 게으른 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일에, 주어진 부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또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했던 자신의 그 민족을 누구보다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두 가지 캐레고리에 확실히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연구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이며,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디 사람입니까? 바로 유대인이고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민족 중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민족을 보니까 분명히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구원자이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졌던 것이죠.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라면 왜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고 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 가운데서, 그리고 그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영성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로 주셨던 이 신비와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이 후반절의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보면 신비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비, mystery,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secret, 비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비밀이 오늘 여기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그 중에 더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게 됐던 것에는 놀라운 비밀과 신비가 숨겨져 있는데, 이로 인해서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봅니다만 복음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복음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와 유럽과 지금 우리와 같이 전 세계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의 신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일 복음에 대한 핍박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은 오히려 이 유대 안에 갇혀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더러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구원 계획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히려 5대양 6대주로 퍼져나가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동시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묵상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무나도 자랑하고 그것을 프라이드 삼고 있는 나의 동족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상태로 그냥 저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인가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26절 봅시다. 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때가 되면 이제 25절 말씀처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이방인들, 우리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구원해 주세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는 거짓 선지자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동시대에도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의 걸림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돼 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28절 봅시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니까 자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원수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으로 보면 28절 후반절 보세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그 특별하고 놀라운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29절 봅시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역사가 쫙 펼쳐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 안 듣거든요. 죄도 너무 많이 짓고 하나님도 버리거든요. 심지어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그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뒤집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민족을 어찌 하나님이 버리시고 엎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취소시키시겠느냐?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제 눈으로 30절부터 32절을 한번 쭉 보세요. 여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혹시 뭔지 보이십니까? 30절부터 32절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그 사람들은 단순히 아버지 잘 만나서 흔히 말하는 좋은 핏줄 받아 태어나서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놀라운 신비가 여기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율법도 받은 적이 없어요. 혈통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계획은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 모든 것이 긍휼, 하나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처럼 보이는 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깨달음의 반응이 33절이죠. 봅시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와, 하나님의 플랜은 정말 놀랍다. 나는 내 동족, 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이렇게 엎어지는 것은 그것 자체로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졌고 이방인들에게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바바리아인들, 저 야만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구원받는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 길을 결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지식은 위대하시구나.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제가 볼 땐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제가 볼 땐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 탁월한 방법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구원의 차원에서도 보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훈수 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 제일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 내 삶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죠. 그러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무능한 자이고 나는 무지한 자이오니 내 삶을 가장 지혜롭고 뛰어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고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며 주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먼저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도 저분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 갈지 몰라도 저분은 절대 못 간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판단했던 우리의 그 좁은 소견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자신의 그 크신 불타는 사랑, 곧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여전히 구원해 가시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판단해 놓고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영혼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6절 마지막 구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제 이 모든 만물을 갈아엎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채우실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신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은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는 다른 누구가 보았을 때 과연 저 사람도 예수 믿을까? 과연 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의심의 대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정말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이런 더러운 추악한 모습도 용서해 주실 것인가? 라는 의심이 우리 앞에 아침 안개처럼 우리의 영혼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갔었던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도 주님께서 구원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므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넘어짐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실패가 있고 또 우리의 또 두 눈에는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는 애환과 아픔과 정말 절규하고 싶은 하나님 그런 애달픈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권능하신 팔 아래 있음을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세상에 여전히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하루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 이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